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그가 아마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로마서를 베베라고 하는 여제자의 손에 맡겨서 로마 교회에 전달케 하고 자기는 그 길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고 그 시작이 제3차 전도여행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긴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겠습니까? 그것은 그 자신의 계획과 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장차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 후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바나에 이르는 마지막 유럽 전도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나 또는 생각을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과 협력하게 될 저는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의 믿는 바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 인생관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기록해서 보내서 자신이 가기 전에 자기에 대한 선이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보내는 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자기보다 먼저 도착하도록 기록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로마서 속에는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의 고백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간절하게 녹아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1장과 2장 말씀은 주로 죄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로마서의 주제가 우리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근본 목적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달리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들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1장 앞서서 자기 속에 관한 말씀, 자기가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1장의 후반부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장 전체 내용도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의 죄에 대한 내용과 2장에서의 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1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이방인들이 죄인이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선민으로 자처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1장에서 이방인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내버려둔 방치된 상태가 되어서 온갖 영과 육의 생활이 다 더러워졌으니 이방인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알지 못했고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믿었을 뿐인데 그런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해서 처벌하심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만 유심히 관찰해 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물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이방인들의 죄인됨을 단정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없고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전체적으로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다. 그런 단정적인 생각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죄인이냐는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할례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동안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수없이 크신 은총과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찌해서 죄인이냐라는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죄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율법을 알고 행치 않는 것, 그것이 곧 죄다라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유대인들이 남들보다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조문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 율법 조문 따라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잘 아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지적은 알고 행치 않는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이르기리 살아라 말하면서 유대인 스스로는 그 말씀을 지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죄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슨 혈통을 이어받았다거나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앙인을 조상으로 두었다거나 이것이 죄인인가 아닌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표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가진 세상의 조건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그렇지 못할 사람 죄인 의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대로 그 정신을 따라 살았는가 그 믿음대로 지켰는가 하는 것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알고도 행치 못했던 다른 사람에게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정작 그렇게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 세계 속에 마음으로 영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으면서도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나는 양심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죄인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양심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누가 그 양심에 100%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위선자가 되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큰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의 기준으로도 일상적인 우리 삶의 보편적인 기준으로도 죄 없이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의 삯이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 타는 불행한 운명이 불행한 미래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2장 말씀의 결론적인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종합해 보시면 1장에서는 이방인들 모두가 핑계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2장에서는 모든 유대인들도 율법 잘 알고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 지켜 산다고 노력했지만 위선자가 되었고 완전하지 못했고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3장에 가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데 그 길이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라는 점을 3장에서부터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첫째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하고 둘째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기본적인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비히 자기를 돌아보며 뉘우치고 회개하고 오늘도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죄를 대신해 속량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온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